근본 특세 주제가 뭐죠? 시편 98편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하죠. 땅끝에서 주를 만납시다. 인사 좀 하세요.
땅끝에서 주를 만납시다.
이제 오늘부터 제게 주어진 9번의 새벽을 본문 여기저기를 발췌해서 어떻게 우리는 땅 끝에서 주를 만나기까지 이 인생의 경주를 어떤 근거로, 어떤 원리로, 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름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결국 땅 끝에서 주를 만나기까지의 전 인생의 기간을 우리는 경주자 또는 다름질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주와 이 다름질은 연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삐끗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게 영화 속의 무슨 공상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오직 한 번뿐이에요. 지금도 그 시간은 우리를 거침없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 번 사는 인생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다름질해야 될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우선 후반부를 우리가 본문을 발췌했지만 앞부분은 사도바울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든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게도 주변 사람들의 부양을 위해서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서 요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타인의 이익과 건덕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권리를 기꺼이 안 쓰겠다, 내려놓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바울이 강조했던 초점입니다.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강요되고 굴종된 어떤 이유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누군가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내 권리를 안 쓰고 내려놓는 삶의 패턴을 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24절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이 본문 좀 많이 거슬리죠? 일단 우리 모두를 다름질하는 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근데 더더욱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그 상을 준다는데 우리의 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를 살았던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죠. 이 당시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미안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올림픽 경기의 시효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런 큰 대회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종목이 다양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근데 주로 그 단순한 몇 종목이 거의 달리기 아니면 격투기였습니다. 굉장히 험한 경기였죠.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처벌과 처형을 위해서 열리는 경기가 있어요. 주로 그 경기는 사람과 짐승이 붙습니다. 그럼 거의 누가 이길까요? 짐승이 이기죠. 이것은 처벌과 처형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운동장에 넣고 짐승을 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나오면 이제 사면을 해주거나 감형을 해주거나 하겠죠. 근데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경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보편적인 경기는 귀족들의 또는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예와 노예를 붙입니다. 이 경기도 한쪽이 끝장이 나야 됩니다. 거의 다 한쪽은 죽습니다. 패자가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민끼리 하는 정말 오락을 위한 사냥 경주라든지 이런 경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1등에게만 최종적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 그래서 화관이에요. 꽃으로 엮어서 만든 관입니다. 이 관은 짧게는 3일, 길게 가야 5일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시들어요. 꽃은 시들죠. 열흘 붉을 꽃이 없듯이 다 꽃은 시듭니다. 그걸 이제 머리에 얹어줍니다. 그걸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경주자들이 싸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상대가 하나밖에 없었고 최종 승리자가 그 시상대에 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올림픽은 그래도 3등까지는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봐라. 결국 성경도 경쟁을 인정하고 마지막 그 최종적 승리를 동기부여를 하지 않느냐. 이제 고지론 쪽에 입장을 가진 분들이 아주 그 써먹기 좋은 본문이죠. 과연 이 본문이 그럴까요? 신천지도 14만 4천까지는 어쨌든 들여보낸다는데 이 성경에 이 본문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누가 한 사람이 들어갈까요? 전 아닌 것 같고 일단 저 여러 가지로 뭐 흠이 많은 사람이니까 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중에 누굴까요?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거의 없죠? 없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갖는 의미를 좀 먼저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 신앙에 지금까지 내가 다름질한다고 달려왔는데 그 익숙해 있던 다름질의 패턴을 좀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로마서 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으로 쭉 이제 한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한 사람은 그러면 누굴 가리킨 걸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다음 절 시작.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과 있은 후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여전히 존재했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율법이라는 잣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제시되면서 인류가 뭘 확실히 알게 됐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 수준에 한 사람도 이르를 사람이 없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갖는 첫 번째 기능이에요.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내가 뭐 에덴 동산 창설할 때 내가 거기 있긴 했냐, 내가 왜 죄인이야, 이걸 보통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 범죄한 자가 되었어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자,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패턴과 방법을 쓰시는데 한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돌려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로 타였으니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오실자의 뭐래요? 모형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으로 똑같이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 노릇하였듯이. 다음 절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합니까?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매우 중요한 현장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그 시각에서 본문을 보자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지론자들의 어떤 논리의 근거도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종적인 승리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마지막 대속하시고 완성하시고 최종적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분.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상은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쪽의 과제는 뭘까? 그럼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네. 그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긴 분명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 최종적 상을 받는 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결론을 만났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입니까? 묶인 자예요. 맞죠? 묶인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표현 없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길이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이해해라. 좀 열심히 더 해라. 그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거나 강조한 대목이 없어요.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고정하여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갖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경주에 힘쓰고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구나. 자꾸 이런 인본주의인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승리의 싸움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그분께 묶여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뭐 하는 자가 될까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죠.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한 사람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마지막 절,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 글을 쓴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사소한 음식 문제서부터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것은 맹종이나 굴종의 스타일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거를 스스로 종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스펙,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다 뭘로 여겼다고 소개했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소개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절제라고 얘기하지만 이 절제는 스스로 갖는 즐거움에 근거한 절제예요. 억지로 하는, 자기를 쳐서 어떤 고행을 하고 행위를 강조하고는 그런 절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이 된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이제 클리닉 하다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오르도 아카데미, 토메오 아카데미 그 마지막 시간에 설교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그 수강생들에게. 그래서 그분들 설교를 다 이제 받아서 설교를 한 일곱 개를 다 듣는 과정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장면을 중간 부분에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중인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주리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이 왜 시험이었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청중들에게 한 겁니다. 제가 그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40을 줄인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 중에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 뭐 무엇을 보장하겠다 이런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을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줄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독 그래요. 며칠 전에 너무 이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끼니를 놓쳐가지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한 오후 2시가 됐는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뭐 그런 날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빵을 잘 만든다는 그 빵집에 또 커피도 맛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직접 구워서 그 내오는 집이에요. 커피하고 시켰어요. 커피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마셨죠. 커피는 이 식으면 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따끈할 때 먹는다고 배가 고프니까 일단 커피라도 마셨어요. 빈속에. 근데 한 20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그 빵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주문 들여보내는 걸 깜빡 잊었대요. 확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써 감추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 그럼 됐다고 그냥 그 만들어 놓은 빵 아무거나 달라고 무슨 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미식가가 아니고 잡식성이라 그래서 배만 뭐 많이 먹지도 않지만 채우면 돼요. 어디 뭐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는 이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어디 맛있다 그러면 누구 따라는 몇 번 가봤어도 입이 그냥 워낙 싼 입이라 그냥 아무나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좀 이렇게 표정을 들켰어요. 짜증을 냈어요. 아, 됐다고 그냥 그 아무거나 그 있는 거 달라고. 그랬더니 또 같이 들어간 사람이 그래도 이 집 빵은 먹어봐야 된다고 꾸역꾸역 다시 주문을 넣네요. 이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뭐 한 30분이 지나더라고요. 커피는 다 식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잠깐 뭐 네가 아무리 끼니를 못 먹었다고 해도 그 잠깐 허기진 걸 못 참아서 그 아들 같은 그 친구한테 그 짜증을 냈냐. 속이 참 하루 종일 불편했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허기진 상태니까 그것이 시험일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 하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었다. 이게 섬광 같은 게 번쩍했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그 시험을 저한테 사탄이 했으면 저한테는 아무 시험이 안 돼요. 아, 돌멩이로 내가 어떻게 빵을 만들어. 그렇잖아요? 난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시험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네.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시험이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억지로나 굴종의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자기를 붙들고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정확하게 눈도 열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남자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무릎 꿇어. 내가 너 한 시간만 좀 타고 다닐게. 그래서 등대. 그럼 아무리 돈이 좋고 월급쟁이지만 그런 굴종을 겪으면서까지 그의 행동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집으로 왔어요. 이제 막 걸음마 뗀 두 살배기 애기가 아빠 아빠 말 태워줘. 그러면 얼른 갖다 등을 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피곤해도 두 살배기 애가 등을 대달라 그러면 기꺼이 네 발로 걸어서 온 방을 피곤한데 돌아다닐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즉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름질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였고 그가 추구했던 삶의 패턴이었어요. 우리가 여름, 겨울 두 달, 두 달, 넉 달을 세계 사방을 국내 천지를 다니면서 기꺼이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누가 시켜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땅끝에서 주를 만나는 이 인생의 경주를 우리는 그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그 경기도 최종적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꽃의 향기와 신선도가 오일을 못 넘겨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승리의 관을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그 썩지 않는 게 뭘까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났나요?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생명이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그 생명의 풍성이라는 것은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더군요. 느낌적 느낌. 아세요? 이런 말 많이 써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데 그거를 아는 자만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겠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도 그냥 길을 갈 수가 없죠. 길을 가는 동반자와 순례자에게는 그 입술에 그 목적지에 이르를 수 있는 흥겨움과 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지만은 이게 사역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뜨문뜨문 서로 나누는 훈계가 뭐냐 하면 저도 그 훈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일로 하지 말자.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게 사역으로 다가서지 말자. 이것은 정말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는 관계여야지 이것을 일로 한다면 우리는 매우 비참한 그냥 월급쟁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봉사가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즐거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풍성한 삶이에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사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상은 뭘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요 그 굴다리 나가면 그 이쪽 현에 길 건너지 말고 이쪽 현에 권투장이 하나 있어요. 2층에 전체 유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다 보여요. 근데 거기 여성들이 그렇게 권투를 하더라고요. 막 서가지고 막 길거리에다 대고 막 주먹질을 해요. 허공을 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상대가 없을 때, 상대가 누군지를 모를 때. 우린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상대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호재를 삼지요. 그거 봐라. 성경에도 구원이 확정적으로 말하고 말하여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어감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할 때 고린도 전서 초반에 1, 2, 3장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른으로 대할 수 없어서, 왜? 어리니까 틀렸다고 하질 않았어요. 아직 어리니까 어른처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이해에 맞는 어법과 어체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 너 정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집 나간다. 그래서 정말 애들만 두고 집 나가는 부모 있나요? 그건 아니죠. 조금 아이를 교훈적 차원에서 말을 잘 들으라는 강조로 그런 수사적 어법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어느 사연이 올라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인데 말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좀 혼내키느라고 그 엄마가 이쁜 옷을 입힌 다음에 아무개야, 넌 이제부터 엄마 딸이 아니니까 네가 편히 살 수 있는 데를 데려다 줄 테니까 차 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보고 운전하라 그러고 차를 태워서 저기 어디 공터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던 애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혼자 잘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려놓고 그 차를 태워 가는 과정에서도 빌 줄 알았대요. 근데 끝까지 생뚱생뚱 앉아 있으면서 안 빌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이제 차를 시동을 걸어서 가는 척 하는데 막 쫓아오더래요. 이제야 얘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차를 세웠답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저씨, 고아원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라디오 프로에서 올라온 사연이에요. 뭐 그런 종류도 있겠지만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가장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자기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그분께 내가 어떻게 사연을 만들어가고 사연을 쌓아가는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쌓아가는가, 그렇게 한 평생을 경주하다가 이제 그 끝날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 머리에 씌웠던 관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드리죠. 그리고 11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오니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서 예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그분께 합당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어린 양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이겼다고 상을 받아 머리에 썼는데 전체 그림을 눈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 전부 다름질 끝에 완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죠? 이거는 어린 양이 받으셔야 합당한 상입니다. 그 어린 양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에서 주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경주의 패턴과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종로로 타는, 시키거나 강제나 억지가 아닌 사랑에 매여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저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에게만 그 상을 허락하시는데 아무도 그 마지막 최종 승리의 라인에 우리는 이르를 실력도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경주의 반열에 앞장서 주시고 최종적 라인의 최종적 승리자로 우리의 구원을 묶어주셨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의 공로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세워질 텐데 다시 한번 우리의 전생애가 억지로 강요되어서 우리의 행위를 의의를 쌓는 경주가 아니라 어린 양께 묶이는 싸움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께 메어 달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으로 종로를 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자기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